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바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 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읽을 때마다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떤 왕이 나올까? 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 궁금증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정말로 등장하는데 참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모르는데 다른 나라, 그것도 오래된 이스라엘 왕을 참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라 해서 선지자 아니야? 얘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는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참 비극적인 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호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원래 반대를 했던 전임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베가입니다. 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베가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취하고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조공을 계속 바치고 또 이렇게 사신들을 많이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또한 그 나라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썼던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제 죽게 되고 살마네셀 5세라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사신도 보내고 아 우리 좀 봐주세요. 좀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호세아가 갑자기 생각이 변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수르란 땅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아, 동쪽이네요.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죠? 일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그 옆에 동쪽에는 아수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면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철기시대 문화에서 가장 강성하고, 그 아수르 하면 떠오르는 게 로마시대의 전차부대보다 더 훨씬 생겼던, 먼저 생겼던 전차부대가 바로 아수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뭔가 되게 사납고 공격적이고, 마치 이거를 개로, 좀 개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 중에서 가장 사나운 개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안 때려요. 너무 다 소곤소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소모지개라 다 들립니다. 진돗개. 진돗개가 사나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가 만약에 개로 표현하자면은 그만큼 싸납고 그만큼 공격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게 비만 오면 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홍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강에 범람하게 되면은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아수르의 그 신하들과 왕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마치 일본이 그 동북아 그 제국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넘어서 러시아, 중국을 이제 치려고 했잖아요.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수르는 이집트에 대한 야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왕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이제 너무나 그 이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또 그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해마다 바치는 조공이 너무나 너무나 이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수르에 대한 친정책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뭔가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것이 보니까 3절에 애굽의 왕 소에게도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 정세 때문에 이미 애굽 왕에게도 사자들을 보내서 달래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호세아는 아수르도 달래고 애굽도 달래고 참 바빴습니다. 근데 애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한테 붙어라. 우리가 조금 힘은 약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네랑 같이 힘을 합쳐 싸우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붙어라. 괜찮다. 아수르에게 조공 바친 거 우리 그것만큼은 받지 않겠다. 조금만 받겠다. 그냥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혹 마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애굽에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나눴다는 게보다는 서로 얘기를 이제 의견을 나누고, 이제 호세아는 그 순간 아수르를 배신하는 이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배신이 뭐냐? 조공,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바치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나요? 아니면 참아요? 화가 나요. 그동안 좀 참고 인내하고 봐주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우리를 배신하고 또 애굽과 지금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의 그 원래 계획대로 이집트를 침략하자. 그 전에 배신자인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차 부대를 보내고 이제 모든 그 강한 군대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로 막 가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성경에서 보셨겠지만 이 공성전이라 해가지고 아수르가 당시에 고대 전략사회란 책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전략이 그 성을, 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게 되면서 거기서 돌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물이 떨어질 때까지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계속 버티다가 그 포위됐던 나라가 다 항복하고 나오도록 그러는 것이 아수르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애굽은 누굴 기다려요? 애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립니까? 애굽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애굽은 단합된 나라가 아니라 각 지방별로 내분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네 지금 그 상황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어불성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냥 해본 말인데 아 진짜 배신할 줄 몰랐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결국 이제 호세아를 붙잡아서 감옥에 놓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 포위 공격을 이기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항복을 하게 되고 성을 내주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6절에 담담하게 그 멸망을 기록합니다. 208년 9개 왕조 19명의 왕의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영원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그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었어요. 여기 북이스라엘도 크게 두 가지로 멸망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왕조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수차례 보내시면서 13절에도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14절에도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좀 신기한 게 뭐냐면 2절을 우리가 좀 앞서 다시 보면은 호세아의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평가하시는 좀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른 역대왕들은 악하다, 얘가 악하다, 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호세아만큼은 2절에 뭐라 나왔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 왕들보다는 덜 악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은 하였으나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호세아는 적당하게 아주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멸망해가는 나라를 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적당한 걸 좋아합니다. 적당한 관계, 적당한 거리, 적당한 업무, 그죠? 적당한 봉사. 아, 왜 우리 교구만 빨리 돌아와요? 아, 봉사할 때, 그죠? 저 요즘 우리 교구 6교구신데 아, 계속 어떤 분이 왜 우리 교구만 봉사가 많이 있냐고. 네, 9월 달부터 또 시작인데. 적당한 직책. 적당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돈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돈은 더 많이 원해요. 더 많이. Too much. 그런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우리들의 모습,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 호세아의 모습,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적당히 신앙 누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말씀드린 당시의 모습과 우리 현재의 모습이 똑같지 않을까 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허망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 북이스라엘 208년 19명이나 되는 왕들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또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모두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다가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끌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5절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우상에 대한 정의란 생명력이 없는 목석이나 금속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우상이란 거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허망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망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바람, 먼지, 그냥 손에 쥘 수 없는 휘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지우려고 했지만 내가 뭔가 움켜쥐면 나에게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다가오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유익이 생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또한 뭐 아세라나 바알 목상을 만들어서 그냥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쫓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초에 나왔던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보신 표정이에요. 역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드라마가 웬 말이냐. 근데 이 스카이캐슬 결국 뭡니까? 요즘 한간에 떠도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건도 그렇고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 교사 사건도 그렇고 결국 대학 입시, 성공, 뭔가 남보다 더한 좋은 위치를 쫓다가 결국은 손에 쥐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입니다. 감옥입니다. 창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의 근본이고 본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마시고 혹시나 내 삶 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허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허망한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좀 신기한 또 하나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보여요. 우리 17절을 보니까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스스로 팔려예요. 스스로 팔려.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팔려. 이 스스로 팔려를 제가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왕들은 그래도 그 전에 왕들, 그 전에 그 왕조들은 그냥 누군가에게 팔려. 사사기에도 그 어떤 죄악에 팔려. 강대국에 팔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팔렸다의 원어, 이 마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항복입니다. 항복. 항복.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부복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스라엘인데 터무니없이 스스로 죄 앞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하나님 앞이 아닌 죄 앞에서 항복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비참할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어떤 억울한 그런 상황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팔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팔리게 된 삶,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에 팔리고 있는 삶인지, 무엇에 항복하고 있는 삶인지, 내가 세상에 항복하고 있는 삶인지, 죄 앞에 항복하고 있는 삶인지, 다른 허망한 것에 항복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팔리는 삶. 이름만 들어도 멋있잖아요. 말씀에 팔리는 삶.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말씀에 항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항복하게 되면 내 삶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대범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문제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항복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 항복을 하면 그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항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1905년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초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19세기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그 아인슈타인이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강연을 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동부로 갔다가 뭐 서부로 갔다가 참 미국 땅이 크잖아요. 그죠? 커요. 커요. 진짜 커요. 근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든데 아인슈타인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를 이제 대동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동부로 가는 이제 서부에서 이제 동부로 쭉 가는 길이었는데 진짜 멉니다. 근데 그 이제 동부에는 한 연구소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 강연을 하러 가는 건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전석 옆에서 아 너무 힘들다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운전기사가 아 그러면 박사님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강의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순간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물리학의 이론이 참 힘든 건데. 그러니까 뭐 자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이 운전기사 하는 말이 제가 그 박사님을 모시고 계속 다니면서 그 강연을 계속 들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계속 상대성 이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운전기사도 그거를 계속 외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도록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막 그 강연의 내용을 술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야, 너 천재다. 대단하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지금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천재다. 그러면서 아, 그럼 한번 맡겨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 동부에 있는 연구소까지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저 앞에 이렇게 운전기사처럼 앉아 있고 비서처럼 앉아 있고 운전자가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진이 현에 밀고 이렇게 막 놀라는 표정 있잖아요, 그죠? 제가 숙기가 없어서 그런 표정은 짓지 못하겠지만 그냥 아인슈타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언론이 발달하고 우리가 미디어의 발달로 아인슈타인 얼굴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19년도 1900년도의 초반에는 아인슈타인 얼굴을 몰랐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 언론이 발달돼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이제 운전기사 나와가지고 딱 강연을 하는데, 오, 너무 아인슈타인이 했던 내용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오, 그래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다음에도 한번 또 써먹어봐야겠다.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잘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강연이 끝나고 박수를 막 박사님들이 치는 거예요. 박사님이 막 이제 치고 이제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강연 들었던 사회자 중에 한 분이, 아, 우리 아인슈타인 이제 박사님 모시고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어느 이제 박사님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인슈타인은 순간 막 이제 얼굴 사지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들통났다. 창피당했다. 아인슈타인이 뭐 거짓말쟁이 됐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되게 막 쌩돌게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운전기사는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있으면서 그 질문을 듣고 딱 하더니, 갑자기 질문을 듣자마자 이 강대 이제 단상을 팍 치더니, 어떻게 미국 최고의 동부에 있는 그 연구소의 교수가 이 정도 수준 낮은 질문을 할 수가 있나? 이 질문은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다. 우리 운전기사가 하겠다. 하면서 운전기사 나와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는 천재다. 그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앞에 항복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항복하면 그 상황을 유연하게 우스갯소리로 넘겨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유연하게 담대하게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의 이 이제 그 전략과 또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와요. 어떤 시련이 다가오냐? 이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지배를 어느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 민족을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민족을 흩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 민족을 이제 거기 침략했던,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면은 다른 민족을 살고 있는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을 데려다가 거기 이주시켜서 거기서 뭐든지 하게끔 만드는 인종의 혼합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수르의 전략이었어요. 이 의도가 뭐냐? 바로 어떤 반역, 나중에 이 지배됐던 그 민족들이 나중에 반역할 수 있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면 어떤 전략을 이제 꾸미든지 해서 그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반역을 없애고자, 반역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이제 그 포로들을 잡아서 서로 간에 막 이주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강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참 그 집중되는 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인종의 혼합, 인종의 혼혈이 아니라 그 이 아수르의 당시의 생각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 신들이 있다. 여호와도 그 중에 한 신이다. 여호와도 믿어도 되고 다른 신도 믿어도 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의 통찰신이 거기서 그 지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그 신들까지 모든 걸 허용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종이 혼합되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만 그래도 조금은 믿었던 민족인데 이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왔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왔던 수많은 그 우상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가 섞인 이 혼합정책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합이라는 것은 섞인다라는 거예요. 혼합이라는 섞인다는 겁니다. 섞인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물질 성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뭐냐면 너희가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의 출발지가 어디냐, 너희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았냐, 누구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고 살라는 그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살고 알고 살아야 되는데 혼합이 되니까, 섞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믿긴 했는데 이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7절에 너희가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 당시의 혼합정책이었습니다. 벗어나다의 원어는 위치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바로 본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게 하셨는데 그 본질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는데, 그쵸? 근데 우리의 본질은 사라져요. 우리의 본질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문화로, 죄악으로 본질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3장 1절에 우리는 너희는 결국 우리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이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썩어질 본질이기 때문에 그 썩어질 본질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썩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육체가, 육체는 상징이죠.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중생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중생이 나오는데 이 중생이 헬라어 바로 팔링게네시아라고 해요. 이 팔링게네시아가 뭐냐?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사과에서 조금 더 익어서 잘 익은 사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인테리어에서 더 좋은 상황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예요. 완전한 본질의 변화. 오렌지가 사과가 되고 사과가 오렌지가 됐다는 완전히 그 성질 자체가 변했다는 그 얘기가 바로 팔린 게네시아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똥파리만 보입니다. 똥파리만 보여요. 개구리에게 뭘 갖다 줘도 개구리의 본질은 똥파리를 먹는 거기 때문에 똥파리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옛날에,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TV를 안 보세요. 옛날에 많이 봤던 것 중에 동물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은 콘도르라고 있습니다. 콘돌. 콘돌, 원래는 콘도르인데, 이 콘도르가 거의 1m가 넘는 새잖아요. 근데 이 새가 거의 이제 맹금류인데,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죽은 사체를 먹는데요. 죽은 고기. 그래서 거의 30m에서도 멀리서도 죽은 고기를 볼 수 있는 게 콘돌이라고 합니다. 개구리의 눈에 똥파리가 보이고 콘돌의 눈에 죽은 사체를 보듯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눈에 금이 보이고 콘도르의 눈에 신선한 고기가 보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냐?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즉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신명기 5장 29절에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경외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유추해 보면 바로 바로의 손에서, 7절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의 그 어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경외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애굽과 같은, 바로의 손과 같은 수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아수르와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앞으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호세아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수르도 애굽도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인 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경외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이야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다가온 게 뭐냐면, 물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멸망했지만 이것이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조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도 심판 이전에 복을 얘기하시고 은혜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얘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으로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앞으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참 말 못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마음의 근심들 마음의 어려움들 하지만 그 말씀 오늘 23절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드디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의 심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여러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호세아는 앗수르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왕국은 두려움을 느끼고 흔들리며 결국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의 손은 다른 허망한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은혜와 변화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절대 흔들어 쓰러뜨리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 앗수르와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속에서 건전해 주셨고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 벗어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